오늘 본문의 그 가장 큰 주제를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자라는 그 개념이 왕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고대 근동의 사회에서도 주로 이런 표현을 통해서 왕을 설명하곤 했습니다. 성경에도 많은 구절 가운데서 이 목자라는 이야기들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시편 28편, 시편 77편, 시편 100편, 뭐 여러 가지 구약 성경에 보면 목자라고 설명되어 있는 그 구절들이 꽤 많습니다. 주로 하나님을 설명할 때이 목자라는 이미지를 보여주는데 두 가지 합의적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통치의 개념입니다. 목자가 하는 일이 뭡니까? 양떼를 끌고 좋은 곳으로 이동하는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목자는 통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꼴을 먹이는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자비로운 왕이라는 이미지가 형성화되어 있어요. 이런 목자라는 이미지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는데, 출애굽 이후에 광야 시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한 그 이미지가 떠오르게 됩니다. 그들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라는 곳에서 하나도 먹을 게 없고 마실 것이 없는 그 장소에서 여호와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 양식을 삼고 또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안위하시고 보호하셨던 그 여호와의 능력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자라는 그 이미지가 보여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살피시고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형상화되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것은 보통 목자, 여호와는 목자다라는 이미지가 나올 때는 집단과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삼일교회와 하나님, 이렇게 이미지가 형성화되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오늘 특이하게도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 개인과 목자가 연결되는 구절은 흔치 않습니다. 김정우 교수님께서는 이 나의 목자라는 이 대목에서 용례가 목적, 격적, 소유격으로 사용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소유하셨고 나를 기르신다는 아주 친밀한 표현이 이곳에 사용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단순히 그냥 목자입니다 이게 아니라 정말 나를 기르시고 나를 먹이시고 나를 살피시고 내 인생 가운데서 나를 끌어가시는 진정한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의미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이어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부족함이 없다라는 그 고백이 그 시제가 미완료로 사용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서 현재, 미래까지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도 부족함이 없었고, 지금도 여전히 부족함이 없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송태근 목사님께서 12월에 시편 23편을 강해를 하셨습니다. 금요 철야 때두 주에 걸쳐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목사님께서 시편 34장의 34편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 대목을 설명하십니다. 시편 34편의 시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다윗이 계속 사울에게 쫓겨가면서 이방 땅으로 가는데요. 거기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방의 왕 앞에서 미친 채 했던 그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에서 쫓겨나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 지었던 시가 이 시라는 겁니다. 시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상황을 보고 이 시인의 상황들을 살펴봤을 때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 상황 자체를 놓고 본다면 그에게 있어서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 그 상황적인 부족함이 있고요. 그를 따랐던 사람들은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 상한 자들입니다. 고관대직들이 그를 따랐던 게 아니에요. 여전히 그의 삶 가운데는 결핍들이 항상 존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인은,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그 시편 34편의 그 고백이 오늘 본문인 시편 23편의 그 고백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으로도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이 보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이 보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함몰하게 될 때 우리는 결코 여호와 한 분만으로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은 그 상황들을 바라보고 그 환경들을 바라봤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부족함이 없다는 그 근거를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푸른 풀밭이라는 것은 연한 풀이 아주 많은 장소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쉴만한 물가는 잔잔한 물이 아주 좋은 물이 흐르는 그 특정한 장소를 의미합니다. 제가 몽골 선교 담당인데요. 이 몽골 땅을 가서 보는 가장 많은 동물이 양떼입니다. 양 무리들이 한 1,000마리씩 2,000마리씩 그냥 그 초원에 방목되고 있는데 이들을 잘 지켜보고 있으면 재밌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몽골 땅은 이 강이라는 것이 이렇게 잘 만들어져 있지도 않고 심하게 흐르지도 않습니다. 그냥 초원을 지나가다가 보면 물줄기가 하나 흘러가고 있는데 그게 보통 일반적으로 강이라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거는 그 강이 생각보다 그 강폭이 좁고 물살이 센데 이 주변으로는 양떼들이 와서 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물에 휩쓸려가기 때문에 그 물이 센 곳에서는 절대 양떼들이 와서 물을 마시지 않아요. 어디서 물을 마시냐면 잔잔한 물가에서 잔잔하게 흐르는 그 물에서 혹은 웅덩이에서 양떼들은 물을 마십니다. 오늘 이 다윗이, 오늘 이 시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이 내가 마실 수 있는 그 물과 내가 먹을 수 있는 그 풀을 나에게 직접적으로 허락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때에 맞는 그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칫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내가 이러이러한 사회에 어떤 것들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적 풍요를 주시고 정신적 풍요를 허락하셨습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것보다 궁극적인 이야기들이 더 많은 겁니다. 오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푸른 풀밭에 눕게 하고 쉴만한 물가로 너를 인도할 거야. 다윗에게 있어서, 시인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쉴만한 물가와 그리고 푸른 풀밭은 어디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인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임재의 장소인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먹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모든 것을 다 충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 가운데 거하는 것, 그것이 오늘 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지정되는 어떤 특정한 장소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오늘 실현된 이 하나님의 나라, 에클레시아라고 불리는 교회,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쉴만한 물가가 되는 것이고 또 푸른 풀밭이 되는 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교회에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시고 그 말씀을 아주 곱게 씹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고 그곳 가운데서 주의 말씀을 먹이시는 것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시인은 오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3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2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2장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더라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다 죽은 자였습니다. 우리가 다 개 같은 그런 죽은 자였던 자들입니다. 우리는 다 어둠에 처해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시인을 건지시고 우리를 건지셔서 그 영혼을 어떻게 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소생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우리가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죽었던 자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인해서 살림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시편의 이 시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죽었던 자였습니다. 하나님 없이 그냥 죽었던 자였는데 하나님이 내 영혼을 살리셨습니다. 어둠 가운데 처해 있던 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들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게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성품 그대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걸맞게 의로운 길, 바른 길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여기서 길이라고 명칭되어 있는 이 단어는 일반적인 시온의 대로, 아주 넓은 대로, 좋은 대로가 아닙니다. 오솔길과 같은 좁은 길입니다. 그 길은 협착하고 때로는 위험하고 넘어질 수 있고 아주 힘든 그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의의 길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가는 아주 좋은 길이 아님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좁은 길이고요. 그 길을 걷다 보면은 아주 힘들고 고된 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4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바른 길, 그 오솔길, 그 협착한 길로 가다 보면 우리가 만나게 되는 마주하는 그 길이 사망의 음침한 길이라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길을 원문 그대로 해석을 하면 어둠, 어둠, 어둠입니다. 어둡고 어둡고 어두운 길로 우리를 때로는 그 목자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송태근 목사님께서 작년 12월에 이 대목을 이렇게 해석을 하십니다. 목자가 때로는 양떼를 골짜기 같은 아주 험한 험지로 때로는 인도를 합니다.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그 토지가 황폐하기 때문에 좋은 풀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풀을 찾으러 이리저리 다니다가 골짜기에 그 좋은 풀들을 발견하곤 하는데 그 좋은 풀을 먹이기 위해서 골짜기로 양떼들을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양떼들이 그 골짜기 길을 걸어가면서 비명을 지른다는 겁니다. 힘들다고 왜 나를 이런 길로 인도하냐고 비명을 지른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골짜기 길을 가서 그 풀을 뜯어 먹고 돌아온 양떼들은 놀랄만한 체력이 길러지고 없던 맷집들이 생겨나고 더 건강해진 모습으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그 험로를 걸어가면서 쓰지 않았던 근육들이 생겨나고 없었던 그 체력들이 길러지고 좋은 풀을 먹으면서 훨씬 더 건강해지는 양의 모습들을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그 험로를 걸어가면서 그 어둠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뭐냐면,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는 겁니다.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망의 골짜기 그 가운데로 떨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힘든 길로 인도하지만, 때로는 그 험로 가운데 어둠으로 인도하지만 너희가 결코 거기서 상하지 않을 것임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시인은 그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하나님과 그 의의 길을 걸어가고 그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길을 걸어갈지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통해서 내가 더 건강해질 뿐 아니라 나는 결코 상함이 없습니다. 오늘 5절에 시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이 원수라는 단어를 좀 집중하면서 과연 나에게 원수는 어디에 있을까를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정말 원수라고 불리는 대상이 누가 있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는 없더라고요. 원수가 보이지 않아서 다시 한번 묵상해보고 고민을 해봤는데 그 원수가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저는 제 안에 있더라고요. 내 안에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막는 그 더러운 우상들, 내 안에 있는 그 옛사람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있던 그 더러운 습성들, 그런 것들이 제 가운데는 원수가 되더라고요. 아마도 이 원수는 다양하게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회 구조적 그 악을 보고서도 우리는 원수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직장으로 돌아가서 나를 괴롭히는 그 직장의 상사가 원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 원수에 대해서는 해석이 가능하지만 중요한 건 이 원수 자체가 아니라 원수의 목전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차려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상이라는 건 그냥 일반적 상이 아니라 잔치상을 의미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이 기억이 되는데요, 돌아온 탕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곳으로 떠납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떠난 거죠. 그리고 거기서 외국에서 놀고 방탕하게 생활하면서 그 돈을 다 써버립니다. 쥐엄 열매를 먹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의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혹시 거기에 가면 먹을 것이 있지 않을까 하고 정말 비참한 모습으로 그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어떻게 맞이합니까? 두 팔을 벌려 환영하고 가장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상을 베풀어줍니다. 그에게는 가장 좋은 옷들을 입히고 손에는 가락지를 끼우고 머리에는 기름을 바르면서 너는 내 아들이다, 왜 이제 왔느냐라고 환영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다윗 앞에 차려져 있는 이 상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너는 내 아들이다 라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그 험로와 그 깊은 골짜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안위하시고 보호하시고 푸른 풀밭과 푸른 초장에서 그를 먹이셨던 그 하나님께서 시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름을 바르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부르셨냐면 자신의 자녀로 부르신 겁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왜 이제 왔느냐? 나의 처소에서 네가 마음껏 먹고 마음껏 마시고 평안을 누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시인은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6절에 시인은 마지막으로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여기서 인자하심은 헤세드라는 단어가 사용됐는데요. 우리가 공식처럼 헤세드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는 하나님의 약속하심, 언약을 기억해야 됩니다. 헤세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냐면 하나님 편에서 단 한 번도 이 언약을 어기지 않았다는 인자하심이에요. 구약의 역사는 약속의 역사입니다. 언약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언약을 맺어가십니다. 인간과의 언약을 계속 맺어가시는데 일방적으로 인간 편에서 이 언약을 계속 어겨나갑니다. 그 역사가 구약의 역사에서 반복돼요. 근데 신실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그 약속을 어길 때마다 다시금 불러서 언약을 맺으시고, 또 인간이 약속을 어길 때마다 다시금 불러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 편에서 단 한 번도 이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는 거예요. 끝까지 기다려주십니다. 그 언약의 최종적 보증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선하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단 한 번도 약속을 어기지 않으신 분. 지금도 우리는 죄를 짓고 있지만,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하나님께서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안위하고 계십니다.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시인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고자 합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하는데요. 말씀을 붙들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소망한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할 것은 확산되고 있는, 특별히 이태원 발로 인해서 6차 감염자까지 생겨났다고 하는데, 코로나19 사태가 하루속히 이 한국 사회에서 잠잠해지고 다시 예전처럼 사회적 복귀가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말씀을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께서 아버지 은혜를